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한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며 살았고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면 저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책을 늘 보시다가 좋은 책이 있으면 한 권을 더 사세요. 이거나 읽어보라. 그리고 이북말로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면 신문을 스크랩해서 캐나다까지 보내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책 중에 요한복음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을 이렇게 펼치면 신문이 딱 접혀서 들어있었습니다. 그 신문 내용에 일반 한국 조간신문인데 일반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려있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제 글을 한 기자가 논설위원이 썼는데 1860년도에 미국의 미시간호 그 근처에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는데 그 미시간호에서 폭풍우 속에서 배가 문제가 생기면서 286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의 수영선수였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이 사람이 800m 정도 떨어진 그 사고 현장에 수영을 해서 16번을 왕복하면서 17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17명을 살려낸 후에 몸이 지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탈진이 됩니다. 그분은 탈진한 다음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8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80세 때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기자가 미국의 기자가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 당신이 17명을 구했는데 구조된 사람이 90여 명인데 그 중에 17명을 당신이 구한 사람인데 당신이 구조하고 이렇게 병이 나서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가장 기억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기억나는 일이요? 그 구조한 것이 아니라 17명을 구조해 드렸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한 한국의 신문 기자는 감사가 죽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좀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님께 감사하는가? 그리고 이 주님을 기뻐하는가?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내면은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우울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기쁘신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모든 것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 이 악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무엇을 담아도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버리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중에 두 번째 희락, 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신다며 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1절에 예수님 비유에 이 설정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는 진짜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농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이해해야만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인데 나한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경 쓰이는 구절이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손질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맺지 못하면 cut off, 그냥 베어버리겠다. 맺으면 더 잘 맺도록 도와준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져. 사람이 성도가 깨끗해지는 건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4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 조건이 붙어있는 것을 넘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상호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서로 소통이 일어날 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다 마른 나뭇가지가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우린 이것을 뗄감이라고 부릅니다.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사람들이. 7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응답의 비밀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이 조이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유얼 조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은 주님이 누리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도 원한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진짜 오버플로 충만해지길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기쁨이 뭘까? 이 기쁨의 의미와 뜻이 뭘까? 이거를 좀 헤아려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누가 읽어도 두 가지로 이 컨트라스트, 대조를 보이면서 우리로 읽게 합니다. 그 보이죠, 대조가.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이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성도들은 더 열매 맺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제거해버리고 잘라내버리시겠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약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향해 가지게 된다면 열매 맺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마르게 돼서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다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반드시 많이 맺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이 구절은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딱 나누고 그 결과를 주님이 돌보시고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은 두 종류로 사람을 극단적 구분을 하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구절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실까? 우리 주님은 온유한 성품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잘라버린다. 너 제거해버릴 거야. 두 번째 표현은 사람들이 불에 던져버린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실까? 이 이유를 알려면 주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관심이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이것이 내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장면 15장 32절에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번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탕자 비유에서 형이 삐졌을 때 왜 너는 기뻐하셨냐면서 이 내 동생은 한번 따라하실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사실 죽었다 산 건 아니죠 아직.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 정도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뭐가 기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죠. 재산 가지고 떠나는 거죠. 방탕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더 해볼게요.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 아버지는 슬펐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슬프고 떠나는 것도 슬퍼요. 근데 아들은 그 재산을 받은 다음에 내일 떠나려고 할 때 슬펐어요? 기뻤어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기뻐하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올 때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과격하게 표현하세요. 주님의 기쁨은 집 나간 자식을 찾아서 없애는 데 있지 않아요.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자르려는 데 주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열매를 맺겠지. 기다린 지 30년이 지난 사람도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주님의 모든 관심은 누가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는지 그것을 찾아 밝혀 드러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황과 갈등과 괴로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넘어짐도 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가 단단히 붙어있기를.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나와 기도로 소통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런 목소리, 큰 목소리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멸망할 때 이런 사람이 등장하여 국가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표현이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주님의 자녀라는 관계는 붙어 있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마르게 되고 영원히 비참해지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빈들의 마른 풀처럼 되고 불쏘시개처럼 초라한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우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라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쏘시개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회복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문제아들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꺾여지고 상한 가지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가지로 있는 분이 있다면, 말라버린 가지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기쁨은 상한 가지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발본색원 찾아내가지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힘들면 안타까워요, 마음이. 고생하는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불일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사람들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도 쓰러지 본 적이 있으니까 상황과 쓰러져서 살아가는 이민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 될 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옆에 사람을 일으켜주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면 주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옆 사람을 자꾸 일으켜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는 이 기쁨 때문에 사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기쁨, 주님이 이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는 기쁨. 그래야 그 내 기쁨이라고는 주님의 기쁨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건데,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 2절에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날 이 기쁨이 올 텐데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이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일 수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근원이고 힘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내 기쁨 안에는 아직 만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오늘 믿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앞에 2장 9절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인데 2장 9절에 새 번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권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권한당하고 부활을 승천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것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제 개정개혁 성경으로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십자 고난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10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피조물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의 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창시자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맛보고 영광스러운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 본문으로 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이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게 되구나 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디며 걸어가셨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가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께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아직 오지 않은 기쁨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간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믿음으로 미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다. 십자가를 지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수많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아버지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anticipating하는 고대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앞에 두신 기쁨은 뭐냐면 장차 너무너무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지금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돼야 기뻐하는 겁니다. 보여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보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 이거더라.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아일랜드에 가서 던칸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둘이. 목요일 저녁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조목사님과 이상환 선교사 부부와 슬기 자매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밥을 살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기네 집에서 한다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 선교사님한테 얻어먹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늘 떠들었는데 내가 당신한테 얻어먹으면 안 된다. 아 자기네들도. 그래서 밥을 먹게 됐는데 한 사람은 이제 내년에 회갑을 앞둔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80년대생 부부로 자녀가 하나, 둘째가 이제 임신 중이고 담석 때문에 고통하다가 결국 고통보다 수술을 받으면 유산이 있으니까 아예 수술을 해서 그래서 임신 중에 복강경으로 담낭 제거를 하고 또 90년대생의 슬기자매 기쁘고 슬펐어요. 정성된 음식 그 80년대생 선교사의 장모님이 만든 동치미에다가 동치미 냉면을 그 얻어가지고 조영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조금만 딱 한다고 그래서 딱 해서 동치미 던칸에서 제가 동치미 냉면을 먹게 될 줄은 정말 주님만 아셨겠죠. 그리고 빅토리아까지 가서 랭포드한테 스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맙죠. 근데 마침 자기들이 그 갈 일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그렇게 했다. 왜냐면 점심 때 이제 조영환 선교사님 부부하고 제가 식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피자. 네,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80년 선교사님 상한 선교 남자 선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저희가 아침을 특별한 날이서 제가 집사람하고 던칸에서 제일 맛있는 브렉퍼스트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왔는데 이상한 선교사가 목사님 던칸에 내세우는 자랑할 게 두 군데 있대. 첫 번째가 목사님을 찾아갔던 아침 하나 식당하고 두 번째가 이 피자집이래. 이태리 사람의 피자. 근데 그 피자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던칸의 최고의 음식이래요. 슬펐던 이유는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왜 사는 걸까? 인간적으로 조용한 성에서 20여 년을 거기서 이 섬에서 20년 넘게 왜 살고 있는 것일까? 내세울 음식은 두 가지. 브렉퍼스트, 이태리 피자. 그래서 기뻤어요. 마음속에 기도가 있었어요. 저의 기도가. 이 섬에 덩칸이란 작은 마을에 이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관심과 주목을 받겠는가. 그리고 그 길을 평생 걸어간다면 누가 알아주겠는가. 저희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죠. 이 작은 마을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안 해도 더 잘하시겠죠. 덩칸에 가시면 두 식당을 가보셔야 합니다. 젊음을 바쳐가며 살아가는 그곳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미래의 기쁨을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게 그 앞에 있는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현재 일어나는 결과로만 기뻐하는 것을 넘어갑니다. 주님의 기쁨 중 하나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 중 하나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앞에 두신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미래를 생각하는 기쁨이 있죠. 아파트 하나 싸게 사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며 또 올라갈 가격을 생각하면 기쁘죠. 이런 기쁨은 필요하죠. 재테크도 필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하지만 이 기쁨에 머무르면 다 새는 것들이에요. 떠나가는 날 다 이별해야 될 것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을 이 땅에 사랑하는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쁨 중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믿음으로 봐야 한다. 우리 앞에 두신 기쁨, 오고 있는 기쁨,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실 그 기쁨.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에게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권면과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나라를 위해 은밀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은밀하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그날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예수님은 가슴속에 충만히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날을 그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 내가 걸어가는 삶, 나를 드리는 삶이 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따라할까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장차 올 기쁨.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joy of anticipating God's delight.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joy. 마지막으로 오늘 신경 쓰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2절. 붙어있는 열매인데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아니하는 가지는 신경이 계속 쓰여요. 붙어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사실 가지는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영양분을 나무가 쭉 공급해 주니까. 붙어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는 가지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체, 마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면서 내 마음대로 나머지 살아도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앙생활로 평생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라니까. 정말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가지인 거예요? 사과가지예요? 자두가지예요?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뭐가 맺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했으니까 이걸 예수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알긴 아시네. 난 모르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근데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지금?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부부관계를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라는 법적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부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불행한 가정이 허다해요. 부부가 축복이 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모든 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내 가지면 나랑 제발 좀 소통하고 살자. 그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셨을까? 그리고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왜 열매 맺도록 이렇게 권면하시는가?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촌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농작물은 농부들에게는 가족입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앞에가 다 논이죠. 우리 교인들 논이었어요. 그 다음에 밭 있고 홍수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들이 다 쓰러집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다 꽤 자랐는데 끝났다 우리 농사. 농부들은 안 끝났습니다. 그 벼를 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전부 다 실한 쌀이 배출됩니다. 그 휘바람 일고 홍수 왔을 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시골교회 처음 와서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밭에 가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울 여자였으니까. 이건 고추다. 이건 감자다. 이건 마늘이다. 이거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드디어 우리 집 마당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강원도 찰옥수수. 하얀 거 심고 보라색, 자주색 심고 가운데 하얀 거 심어놓으면 요 가운데는 얼룩 옥수수가 나온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비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 사람이 알겠습니까? 이게 다 쓰러졌어요. 옥수수가 꺾였어요. 우리는 망연자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오셔서 나무를 옥수수대에 딱 같이 세. 줄기들랑 같이 돼서 묶어놓고. 묶어놓고 얘네들끼리도 다 묶어놓고 그 꺾어졌던 옥수 가지에서 옥수수가 열매를 맺던 날 서울 여자인 제 아내는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서프라이즈. 농부의 기쁨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부목으로 갔다가 강원도 원주에 다시 은퇴하시는 목사님 후임자로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 유학 나오기 전이죠. 학교 교사였던 한 분이 강원도 평창 영어를 또 정전하는 데 가셔서 저희한테 선물을 한다고 이 취미예요. 수석도 취미지만 난을 가져와서 돌에다가 잘 붙여서 생존해서 그냥 바위 요만한 돌 위에다가 난 하나를 붙여서 저희 집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저는 화분이면 다 죽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화분을 자녀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화분을 안 좋아합니다. 물 안 줘도 사는 것만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귀한 거니까 한 번만 스프레이로 뿌리내는 거죠. 한 번만 딱 뿌리, 하루에 한 번만 뿌리시면 된대요. 기억나면 두 번 뿌리면 더 좋고. 그래서 아예 그 화분 옆에다가 이 뿌리는 걸 갖다 놨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둘이 하는 얘기가 뿌렸어, 오늘?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좋은 바위 위에 있는 난을 두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 혼자 아파트에 사시지만 베란다에 반이 화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늘 어렸을 때부터 와서 계란 요리를 하시면 계란 남은 거 절대 안 버리죠. 우유. 모든 종류의 우유 남은 거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연약한 건 더 투자하죠. 그래서 부모님께 맡겨 드렸는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였는데 몇 년 후에 제가 집을 갔는데 제가 맡겨 드렸던 난에 기적 같은 일이 난 겁니다. 요만한 난인데 큰 꽃이 핀 거예요. 그 난에 피는 꽃은 60년 만에 한 번 핀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내가 있을 때 피워야지. 왜 우리 부모님 있을 때 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왜?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 난이 짐이었습니다. 의무였어요. 물 줬어? 물을 줘야만 하는 의무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는 제가 상상해보면 가족이었어요. 굿모닝. 잘 잤니? 엄청난 사랑을 부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기대는 뭘까? 잠깐에 사라질 것에 투자하며 기뻐하지 마라. 네가 맺는 모든 관계들, 네가 즐거워하는 모든 기쁨도 다 사라질 것이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은 쉐도우랜드, 그림자 땅이다. 오늘 네가 가장 기뻐하는, 심지어 어린 생명의 아기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끝이 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태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농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열매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라질 기쁨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은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 영원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붙들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는 것에만 기뻐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 예수 나무 되었는데 예수 열매 맺으며 살기 위해 그 앞에 두신 기쁨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의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갈 때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주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밀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내 눈을 열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사라질 기쁨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앞에 두신 기쁨을 바라보며 간직하며 십자가의 오늘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피조물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은밀한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이 드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앞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실 날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간직했던 충만했던 그 기쁨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되었사오니 가지가 되었사오니 예수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넘어 우리의 삶과 시간과 기도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은밀하게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